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우리 목사님 지난 주일하고 똑같네요. 설교자 마음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조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아멘.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조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오늘은 설교 제목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정했습니다. 강조점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 부분으로 두려고 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리고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정말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한 40년 전에 예수를 믿었을 때 제가 저를 보는 가치, 지금 시간이 지나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이런 가치가 있고 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더 많이 놀라겠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을 갈망하는 내면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넣어주신 것이에요. 영혼을 보낼 자신의 집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 같은 거죠.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렬하고 어떤 사람은 구체적이고 어떤 사람은 희미하지만 그러나 전부 다에게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그 본능적인 갈망이요. 먼 장소로 날아갔다가 살던 둥지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동물의 성질을 귀소 본능이라고 해요. 귀소 본능. 아무리 멀리 날아갔다가도 다시 자기 집으로 찾아듭니다. 조류의 귀소 본능은 정말 놀라운데 2020년 3월 달에 우리가 사는 이 뉴질랜드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큰 뒷부리 도요새라고 하는 39cm짜리 이제 그 새 인공위성 추적 안테나를 그 몸에 부착시켰어요. 그리고 이걸 날린 거예요. 뉴질랜드를 2020년 3월 28일 출발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그 시간이 일주일 정도 걸려요. 9,450km를 납니다. 그리고 한국 서천 갯벌에 머물다가 5월 26일 날 알래스카 시워드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6,250km를 납니다. 그리고 그 알래스카 북쪽에서 남쪽으로 700km 아래 떨어진 쇼울스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그곳에서 2개월 동안 머무는 것이 관찰됩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뉴질랜드로 코르만델 미란다에 정확하게 도착하는데 알래스카에서 12,050km 도착하는 날짜가 9월 27일, 6개월 동안 전체 길이를 28,625km 정확하게 미란다에 있는 그 둥지에 딱 떨어져요. 도요새 둥지가 있는 그 코르만델로 향하게 하는 무언가가 39cm 등치의 이 도요새 안에 있었다는 거죠. 누가 심어줬을까요?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 한 마리에도 이렇게 지구를 하나 두루듯이 해서 자기 집으로 오는 본능을 넣어주었다면 우리 사람에게 이런 갈망이 없을까요? 전도서 3장 11절 전반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영혼을 보낼 집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든 인간에게 넣어주셨다는 거야. 이것이 진리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 방문하면서 이곳저곳 많은 것을 옮겨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물품도 구입하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를 자주 생각했고 귀국 날짜를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귀국 날짜. 항상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제 집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때는 호텔에 투숙하기도 했고 장모님 댁에 머물기도 했고 교회에 딸린 선교관에서도 거처를 정해서 지내기도 했지만 그것은 전부 다 임시 거처였어요. 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번 주일 다시 본문을 로마서 8장 23절을 잡았는데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지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기다린다 이 말은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출국 수속을 밟고 이 나라에 입국하기까지 출발하는 그날 그 순간에 바로 이쪽으로 올 수 없잖아요. 입국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칩니까? 그런데 모든 기다림 거치는 과정 통해서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항 검색대 인천공항에 기내 수화물 이번에 칼이 나와가지고 가방을 열어서 검사를 받았는데 여권 검사, 탑승권 검사 다 그리고 또 비행기 타도 뭐 두 분의 식사 나오고 커피 음료수 마시고 화장실을 갔다고 잠 잤다가 랜딩한다고 또 준비했다가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빨리 검색대 게이트 통과해서 여권 검사 끝냈으면 좋겠다. 짐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짐 검사할 때 수화물 같은 경우에 신고할 것이 있는 줄 없는 줄 어쨌든 이 라인이 빨리빨리 끝나고 집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망이 있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열망이거든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누구에게 이 기다림이 열망이 있다고요? 로마서 8장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누구에게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갈 집이 있는 그 사람이 누군가면 우리예요. 이 본문에서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구절 앞에는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기다리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고 지금 본문에는 보니까 우리, 예수 믿은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또한 간절하게 이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 내면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그 사람이 탄식하면서 이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쓰임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 표현 자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게 왜 우리에게 적용될까? 그래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이러한 표현으로도 바꿔보십시오. 성령의 첫 열매 또는 성령의 첫 이삭. 같은 표현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 이게 첫 열매입니다. 첫 이삭에. 제사장에게 가져가는 곡물의 첫 이삭 한 단. 다시 말해서 첫 열매는 그 추수하는 곡식의 전체의 대표예요. 그 해에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하는 곡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몇 단이 되겠어요? 수십만 단, 수백만 단이 되겠죠. 수백만 묶음이 될 거예요. 이런 그 아름다운 묶음이. 그 중에서 한 단을 취해가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요제로, 요제는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한 단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추수할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수십만 묶음을 다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묶음만 대표적으로 첫 낫을 댄 한 묶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그 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요제로 올려드려요. 승막으로 가지 오지 아니한 무수한 곡식단이 들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낫으로 첫 곡식단 한 단을 그 묶음을 베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의 농부들이 곡식단에 낫을 대기 시작합니다. 베기 시작해요. 추수가 그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자, 이게 구약에 있는 내용이고 또 다른 쓰임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잎사귀 되셨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에요. 첫 이삭, 첫 단이 되신 것처럼 이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음을 맞이한 무수한 사람들을 잠자는 자들로 표현합니다. 죽었는데 진짜 죽은 게 아니에요. 죽었는데 살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까? 잠자는 자들로 표현하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음을 맞이한 무수한 사람들, 예수 믿고 죽음을 맞이한 모든 이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근데 아무도 아직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희한한 몸을 입으셨어요. 첫 열매가 되신 거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첫 잎사귀 되셨도다. 그 말은 첫 곡식 한 단이 되신 거예요. 역사의 일정한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두가 예수님께서 입으신 부활을 입을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첫 잎사귀 한 단은 이스라엘이 생산한, 거두어 드린 전부가 아닙니다. 첫 이삭 한 단은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들판에 수백만 단의 곡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은 첫 단, 첫 열매, 첫 곡식 한 단이 한 묶음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서 그분이 입으셨던 그 몸을 입게 될 수억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저와 여러분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만 부활의 몸을 입으신 유일한 존재가 됐어요.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를 묘사하는데 뭐라고 묘사해요? 성령의 첫 곡식 한 단을 받은 우리, 이렇게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이게 무슨 뜻일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령의 첫 이삭,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라는 의미는 믿는 자의 내면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중에 일어날 완성을 맛보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 따라오기가 쉽지 않죠? 다시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때로는 기쁨을 경험하고 죄를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고 영생의 소망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통해서 가지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작아요. 성령의 첫 열매, 첫 잎사귀가 아니라 성령의 완성된 그 경험은 나중에 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의 일부를 그 성령님께서 내게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일부를 느껴요. 진짜 극히 일부를 느껴요. 자, 이 진리를 제가 어떻게, 내 개인적으로는 큰 확신이 되는데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이 일러스트레이션이 떠올랐습니다. 영화 예고편. 2시간 분량의 영화 본편이 있잖아요. 나올 내용을 예고하는 짧은 영상을 우리는 트레일러, 예고편이라고 하죠. 근데 그거는 길어야 2분이에요. 기대감을 품고 기다렸다가 본편 영화를 보게 할 목적으로 예고편을 만듭니다. 물론 예고편으로 끝나는 영화들 많죠. 호러 영화 예고편을 봅니다. 엄선한 분위기와 아주 날카로운 음향 효과를 가지고 2분짜리 예고편을 만들어요. 기대감 크죠. 아, 이거 봐야 되겠다. 그러나 2분짜리 길이의 예고편을 통해서 영화 전체 플롯, 그 구성을 알 수 있다? 아니요. 2분짜리 예고편을 통해서 구성인물이 누가 나오는지 다 알 수 있다? 아니에요. 어떤 장소 다 알 수 있다? 아니에요. 어떤 음향 효과 다 알 수 있다? 아니요. 어떤 반전이 있다? 모릅니다. 그런데 본편 영화를 보게 해요. 기다리게 해요. 예약하게 해요. 운전해서 영화관까지 가게 해요. 분명한 것은 영화 본편은 예고편에서 보여주지 못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세요. 그리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조금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신자의 내면에 다가올 영광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 놓으십니다. 성령님께서 얼마나 나를 지배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기대감은 증폭이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모셔드린 이 성령님을 누르면, 꺼지게 하면, 소멸하면, 슬프게 하면 이 소망이 안 생깁니다. 세상이 가득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세상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나중, 지금 예고편을 보여줬는데 본편 영화를 볼 생각이 없는 것처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에 대한 열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이 세상 것에만 집중하고 세상 것에 어떻게 소유하게 되고 누리고 가고 만나고 하는 모든 것에 내가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들어오셔서 내주하시지만 그 성령님을 어찌 보면은 내가 그냥 짜부러뜨려서 말하지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꼼짝달싹 못하게, 그래서 나로 하여간 소망을 일으키고 영원한 것에 대한 갈증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만 보이게 하는 거죠. 얼른 빨리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여행객처럼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것을 소원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리고 영적 소속이 바뀌고 그의 내면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세요. 그 이후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고 내주하신 그 성령님이 어떤 작업을 하시는가 하면은 그분의 지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수업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그것을 무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께서 지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수업을 받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수업을 받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가 없거나 아예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적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영원, 이터너티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이 열망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불타게 살아있는 그러한 경우를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일을 하다가 때로는 죄 가운데 빠지고 연약해서 이 굴복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내 아 이건 아닌데 하고 영혼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으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한국 서해 갯벌에 서성이는 그 도요새 알래스카를 거쳐서 뉴질랜드 코르만델로 가게 되는 뭔가가 항법장치가 그 안에 내면에 있어요. 왜? 도요새니까. 그런데 서산 그 지방에 사는 텃세 비둘기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안에 항법장치가 없어요. 알래스카로 갈 줄 몰라요. 코르만델로 날아올 줄 몰라요. 영적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임을 테스트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런 열망이 내 안에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 갈 것이다. No. 미국이나 뉴질랜드는 물론이고 서양 사람들 대부분의 삶의 목표 지점이 뭔지 아세요? 삶의 목표 지점. 은퇴 후의 삶이에요. 깨끗하게 손질된 골프장 같은 정원이 있는 집 또는 바닷가에 있는 고급주택. 누구나 다 열망하는 목표 지점입니다. 그것이 은퇴 후에 이런 것이 확보되었으면 정원을 가꾸거나 보트를 구입해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고 사람들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여행하고 그것이 언제요? 은퇴해서 이러한 시간과 이러한 정도의 돈이 있을 때 그것이 대부분 서양 사람들의 삶의 목표 지점이에요. 은퇴 후의 삶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잘못 계산된 삶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왜냐하면 이 은퇴 후의 목표 지점으로 삼아놓은 이것은요. 얼마 동안 누리는지 아세요? 맥시멈 20년이에요. 정말 어리석게 계산된 삶이에요. 그 20년 동안 눈도 입 또 치아도 발도 허리도 도와주지 않는 가운데 이 20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 희생해요. 20년 지속이 되는 이 목표 지점을 위해서 계산 잘못한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돌아갈 영원한 집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계산을 하고 열망을 발전시킵니다. 이것은 영혼의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일반인 자연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born again, 영혼의 거듭남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이 왜 영원한 것에 대한 갈증이 없을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세상에 대한 갈망이 크거나 죄 가운데 있음으로 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지속할 때 그러면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작아져요. 때로는 그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암송했던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적이 될 때 근심하시고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죄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 때 슬퍼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잠시 보아주십시오.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아주 위대한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너무 17절부터 시작해서 18절 두 구절 묶어서 사랑하는 구절이고요. 우선 오늘은 18절만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하라고 강조하라고 하신 진리가 한두 개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다섯 개를 뽑으라면 저는 이 구절 후반절에 있는 이거 보이는 것은 잠깐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것을 전하고 싶어요. 아마도 제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누군가 대화하거나 물론 진지한 대화 말이죠. 할 때 이 컨셉은 항상 되어 나왔습니다. 저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진짜 잠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는지 몰라요.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되지 아니하는 것이 영원한데,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투자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닌데, 너무 지혜로운 선택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공감이 되지 않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아주 미약하게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그 개인에게 크게 자리하고 그 성령님께서 크게 움직이도록 허용한 사람이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뒤에 있는 이 부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게 공감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난 어떤 것을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재조정하기 마련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계만 의식하고 주목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적이 되거나 죄에 머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 성령님께서 분명히 안에 계신데 죽은 상태에 있는 것처럼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활발하게 건강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에이전트가 아니라 계시긴 계시는데 마치 병약한 뭔가처럼 힘이 없이 계세요. 그런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유혹이나 어떤 도전이나 문제나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 해외 여행을 하고 난 뒤 많은 대부분의 경우 후유증을 겪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머물렀던 여행지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휴가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놓고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뭐 할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그 목표 지점이 없으면은 떠나는 그 여행지에 대한 계획만 세워요. 여행지에 대한 계획. 이것이 거쳐서 다시 내가 살고 있는 이 터전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목표가 뚜렷하고 분명하고 구체적이지 아니하면은 내 마음에 휴증이 남을 그 공산이 큽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밥해서 밥 사먹고 뭐 배달해서 시켜먹고 그러다가 뉴질랜드에서 오니까 아, 음식이 왜 이렇게 단조로운지 말이죠. 가격은 비싸고 배달도 안 되고 막.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체하는 뭔가를 세워놔야 되는데 다른 것은 다 계획을 세웠는데 음식에 대해서는 계획을 안 세워놨단 말이죠.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friendly하지 않습니다.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호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허용해야 한다. 저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서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주일 한 번 만나잖아요. 성공해야 돼요. 여기에서 기대감 없는 예배의 반복이 아니라, 사실 기대감 없는 예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지금 영적 슬럼프에 빠졌어요라는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슬럼프에 빠지면 왜 쉽게 짜증나고 사소한 일도 걱정거리로 연결되잖아요. 이것은 정상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과 기도 시간 확보를 통해서 아, 내가 예배를 성공시켜야지라는 열망을 가져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고 저 문을 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교회 일찍 도착하세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자리에 앉아서 다른 형제들하고 충분한 인사하고 교제하고 난 다음에 기도 시간을 가져주십시오. 적어도 20, 30분 정도 이렇게 쭉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의 억압, 어떤 눌림 같은 것도 예배를 통해서 다시 자유롭게 되는 것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니면은 어떤 염려와 관심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무기력과 우울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무기력과 우울감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감사. 무기력과 우울감 있을 때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 제목은 무기력과 우울증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도 많은데 하나도 보이지 않고 나 중심으로 이것이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한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아니한 갈증 그것만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많고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나를 보호해주신 것, 공급하신 것, 이끌어가시는 것 너무도 많은데 그것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감사 제목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분주한 마음으로 숙제하듯이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런데요, 숙제하듯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답이 뭔가 하면은 성도들과 오랫동안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양들과 교제하면서 뭔가 채움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하도록, 대화하도록, 부대끼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놓으셔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희한하게 분주한 어떤 내 삶의 속도 조절이 되어집니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처음 읽는 것처럼 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쉼을 주시는 주체는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쉼이 일어나는 현장은 많은 경우에 주의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한 예배처소에 모여 공동체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확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한 사역자, 목사님, 선교사님들이라 할지라도 홀로 개인의 영성, 개인의 영적 강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쉼이나 성령 충만의 유지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제가 내리는 진단입니다.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공간을 통해서 희한하게 영혼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지체, Body of Christ, 하나의 지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섭리적인 손길입니다. 사람에게는 영원한 갈망이 있다고 했죠. 영혼을 보낼 자신의 집에 대한 본능적 갈망이요. 이 영혼을 보낼 집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활활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부탁입니다. 영혼을 향한 갈망이 활활 타오르게 하십시오. 두 번째는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영원한 본향집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늘 갈급해 하세요. 경건서적 추천합니다. 특히 어떤 경건서적을 추천하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3, 4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삶 이후의 삶에 대한 경험들을 간증들 책으로 또 유튜브 간증으로 올라와 있어요. 물론 분별해야 되겠지만 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Life after life. 이렇게 이 삶 이후의 삶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성경을 초월하는 그런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경계하고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조명하는 아 주님께서 빛이라고 했고 빛의 잔이라고 했는데 이런 의미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확대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자주 접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불린 듯하게 하세요. 나의 데스티니다. 내가 보낼 영혼이다. 그러니 내 삶 가운데 육신으로 충족되고 세상 것으로 잘 되는 것을 목적 삼는 대신에 아, 이것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해야 되겠구나. 거룩한 결심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각인에게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주 성령님께서 간섭하시고 지시하시는 그 음성에 더욱 청종하여 기쁨이 충만한 권능이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니다. 아멘.